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정리하는 목요일 방송입니다. 뉴잼스 시작합니다. 와. 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왜입니까?
힘내야죠.
여러분, 월화수목 여러분들은 방송을 하시느라 조금 바쁘시겠지만 지치시겠지만 저는 월목입니다. 와. 제 텐션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여기를 매일 오고 있네요.
네네. 아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소개해드리고 정신없고 이석현.
요거 안 한다고? 예예. 어, 배때지 불렀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경호실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자 촉법이자 뭐 두루두루 하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님.
네, 균희의 신인규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월화수목 특히나 우리 예. 신인규 변호사님은 진짜 다 나오고 계시죠?
그쵸?
이번 한 주는 저에게 있어서 참 다사다난했던
아 그래요? 네,
VDBS와 아, 네. DBS를 넘어서서 목요일이 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한데요. 저는 참고로 좀 독특한 체질입니다.
뭐가요?
방송을 하면 할수록 또 힘을 얻기 때문에 아~ 오늘 최고의 텐션 한번 기대해 주시죠.
미친놈이다.
아, 작심하고 왔습니다.
사실 VDBS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화요일 위험했습니다.
제가 그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날 봤는데 저는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시방쇼인가? 시방쇼인가
사무실 같은 데가
그때 뭐 정전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정확하게 폭파 이슈입니다.
폭파?
펑 하고 터졌어요.
유난 떠는 거 봐.
예전반이 없었잖아요. 현장에 전 현장에 있었고 우리 PD님 증언하십니다.
예, 예.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펑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폭파 이슈입니다. 아. 정전 아닙니다.
아, 유난 유난
누군가 폭파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까?
VDBS입니다.
작전 세력
정구승이 온다는 걸 알고
그렇군요. 예. 일부러 아니, 누군가가
저는 그날 방송을 보면서 얘가 이 가방을 메고 방송을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언제든 튀어나가려고 가방을 메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날.
아 저는 안전벨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래서
슈퍼챗도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이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굉장히 그 생존 본능이 있구나.
아, 좋습니다.
살고는 쉽구나. 뭐 이런 생각이
본능입니다.
들었어요.
어? 예,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아니, 유난이더라고.
그 앞에 이렇게 테이블 이게 이제 광고판 놓잖아요. 그 논 테이블 같은 게 그 안마 받는 그 안마 어딘가 가운데 얼굴이 뚫려 있을 것 같은데
뚫려 있진 않았는데 그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테이블이긴 테이블이었어요.
테이블,
그게?
테이블.
아 그래요. 네. 저는 급조에 놨는 줄 알았어요.
원래 식탁보가 없었을 걸요. 거기 저도 예. 거기 던전에 저도 가끔 쉬러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사실 그 김용민 PD님의 약간 음흉한
아지트거든요.
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아, 일상적으로 예. 거기서 우리가 방송을 했네요. 그 뒤에 컴퓨터가 있었고 예. 위에 공교롭게 두루마리지가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뭐냐 다들 네, 지적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참 개 자유롭네 진짜.
정말 한 명이 지적한 걸 가지고 저렇게 전체화 시키는 거는 정말
내가 썼을 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하, 그래요. 네. 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아니 저는 근데 그거 봤는데 더 정감이고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를 된다고
되게 재밌었어.
그날 정말 의도한 게 아니고 정말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분들께는 또 아, 재밌다 오히려 거기서 매주 해달라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렇다면 상황적으로는 네. 그랬고 환경적으로는 그랬는데 방송의 잠깐. 내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댓글 하나만 번데기 네. 관리실이라고 누가
아유 아주 좋아하네요.
내 코드를 좋아하는 분 있다니까.
그치 니 코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예예. 예, 예. 잘하겠습니다.
네네 그날의 방송 정구승 VDBS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좀 신선했다. 네, 참신한 조합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그 용역 네트워크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 어쨌든 아. 모여 있으니까.
네.
박영식, 신인규, 정구승. 그래서 이석현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이석현 나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사갖고 와가지고 이미지는 좋은 걸 또 다 챙겨갔더라고요. 마치 막 봉사 이미지로 아하. 가지고 아이스크림 또 먹이는
그쵸.
그런 약간 선량한 이미지로
대례사입니다.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저는 어쨌든 제가 월요일 자정까지는 밤잠 진짜 못 이뤘는데 걱정돼서 근데 그 화요일 밤부터는 이제 아 조금 이제 마음 내려놔도 되겠다. 그리고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걸 보니까 저는 좋아요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오늘도 동접자보다는 전 좋아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많이 좀 눌러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동접자요.
저는 네. 좋아해요. 각자 다른
대단한 이제 엑셀 방송을 하고 예. 있네. 인규업.
약간 그거 메가리 없이 해야 되잖아.
인규업.
뭐 하는 거야?
엑셀 방송이 원래 그렇게
석현업, 석현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호 다음에 유행하는 건가요?
야호 다음에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알려줘 그런 거 있으면. 아니 전 처음에도 여기서 막 야호 이러길래 나는. 좀 뭐 하는 거야 처음에 그랬다가 뒤늦게 리마인이 됐잖아 내가.
뒤처질까 봐 그 아 좀 알려줘. 농공달리는 거 맞지? 나 좀 알려줘.
저만 미리 모르는 알려줘. 건가요?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엑셀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아유 아저씨.
엑셀이요? 엑셀은 뭐 회사에
엑셀 쓰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런 것처럼 슈퍼챗 해주는 예를 들어서 아. 돈을 쏴주는 사람 엑셀 옆에 딱 놔요라 해요. 그래가지고 엑셀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엑셀
약간 방송? 좀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춥게 입고 나와서
춥게
춤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온돌 낮춤 온돌 높이면 되지.
춥게 입어야 돈을 주시니까. 아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인데.
뜻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지금 댓글에서 인규 씨 알 필요 없어요.
아니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했을 때 궁금하신 분이 계시거든.
그렇죠.
아, 그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봐 본 겁니다.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예예. 예.
저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나 저나 주 4일이고 또 더 많이 하니까 아하. 40대 체력 이슈 괜찮으신지 작가님이 체력. 궁금해하시네요. 근데 40대예요? 40대예요?
이제 40대죠.
예. 저는 빠른 87이라가지고 만 39세.
뭐 곧 된다. 곧
어떻습니까 체력 이슈?
저는 근데 체력이라는 게 저는 어쨌든 방송하면서 또 특히나 우리 뉴잼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너무 유익하고요. 전 이걸 하면 할수록 제가 힘을 얻기 때문에 아하. 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주 5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너무 과한가요?
다들 말이 바뀌었어.
아니 왜 다른 데들도 다섯 번씩 하는데
맞아, 맞아.
왜
그렇죠.
우리 뉴잼스는 꼭 네 번, 세 번 왜 이렇게 제약이 많죠? 다섯 번 하면 되고 아, 일곱 번은 하면 왜 안 돼? 토일도 그냥 해버리면 되지. 와. 아주 과한가요?
아니 근데 저 마인드니까 막 시방쇼도 매일 하고 그러지 않아? 목신인 게 시대정신.
그 박영식 형님이 죽으려고 합니다. 저런 데 찾아보고
진짜 에너지예요.
주변
체력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예. 와, 근데 대단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요. 저는 이제 많이 했을 때 걱정은 약간 동호반복이나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많이 써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힘들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종이를 수십 장
근데 신인규는 정말 대단한 방송인이더라고. 예. 찌르면 나오고 뭐 또 다르게도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일 얘기하는데 저는 매일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게 참 동어 반복하지
네.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슈가
오늘
쏟아졌죠.
같은 경우에는 예.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되잖아요. 오늘 오후 5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앞두고 굉장히 뭐 눈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 여론조사도 발표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들 끈적끈적한 이면들을 한번 저희가 아니 이 두 사람이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네. 굉장히 떨려하더라고.
그렇겠지.
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14명 중에 8명이니까 6분은 본선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다 응원하고 싶은데.
소통되는 최고위원 후보가 있나 봐요?
아, 뭐 몇 분들은
아,
다
진짜?
있죠. 뭐 다 소통이야. 뭐 그냥 하는 거지.
별로
뭐.
이렇게 그 네트워크 안 넓은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아니, 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한 겁니다.
이거 좀 제 TMI인데요.
오케이.
제 책이 나옵니다. 추천사 6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꾸 네트워크 무시하지 마세요.
협박식으로 추천사를 받아낸.
어떻게 또 책 나오면 또 여기저기 출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
아, 출연 가능한가요?
아, 내부쇼 갑니까 또?
아, 물릅니다.
주로 예. 이제 보통 책 나오면 그곳에
막 아, 그렇죠. 그렇죠. 가서 이렇게 세워놓고 예, 예. 하는데 아, 뭐
유럽,
이번에는 못 가겠지.
유럽 여행 갔다거나 예. 거기 가서 이제
책 5분 뉴스라도 만들어 볼까요?
5분 뉴스
해볼까? 오 지금 또 와 CG 준비했어.
뭐하네 진짜.
뭐 요청 드리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PD님께
요청한 거 아니에요?
8월 받으면? 1일입니다 8월 1일
예. 어게인의 종말?
근데 책이 이제 원고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인쇄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설마 저게 책 표지는 아니죠?
아 표지는 아닌데
아, 예, 다행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진입니다.
아 얼굴이에요 겉편에
제 얼굴이 겉면을. 나옵니다.
아, 예. 부끄럽네 진짜. 오, 예. 저는 잘못 보고 처음에 이계인의 종말인 줄 알고
이계인
오케이
종말하십시오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오케이입니다.
그 굳이 연예인을 저격하는 거는 예. 조국 대표님으로 좋다. 예. 인규까지 하진 말자.
감사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실 아침에 참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있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맘카페 회원이라든지 유튜버 뭐 야.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회를 원래 90분 예정이었죠. 그러다가 한 몇 시간
넘겨 3시간 16분 하신 것 같아요. 예. 영상 길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오늘 또 우리 이석현 평론가는 다 보셨다고.
아하 제가 중간에 방송이 좀 떠가지고 시간이 떠 봤는데
앞부분 봐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네요.
좀 빌려 쓸게요. 갖고 있는 지식을.
그러니까 보는 분에 따라 사실 이건 뭐 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 비판적이었던 분은 뭐 욕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무당층 상당히 중립파 아닙니까?
네.
봤는데 물론 유재명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위터 X를 즉시 폐쇄하고 주 1회 이런 토론 방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그냥 들을 수 있는 소통하는 시간.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본 그 뭐 대통령이 많지는 않지만 예. 가장 역사상 현안에 좀 빠삭한 대통령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디테일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좀 균형적이었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위터나 X 이런 걸 메시지를 보면 약간 좀 공세적인 뭐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 무슨 억강부약 약간 좀 감정적인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그 토론을 보니까 굉장히 무조건 규제 혹은 무조건 반규제 쪽에 이제 치우치지 않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심은 되더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합리적이셔. 사실,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시더라. 그래서 이거를 막 몇 시간씩 계속할수록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균형적으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균형적인 토론도 가능했다라고 보이는 게 중간에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최상욱.
상욱.
최상욱.
그 경제 프로를 진행 하는
네. 그분과 함께 약간 약간 뜨거운
논쟁
비슷하게 됐었는데 그게 결국 태도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양쪽 다 두 분 모두 굉장히 태도를 잘 갖추면서 각자의 주장을 하시는데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내용도 내용인데 이게 뭐 내용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민간 건설 임대 이제 논쟁을 한 것인데
그거였다.
이제 최상욱 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이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뭐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뭐 다른 관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이광수 씨 있잖아요. 복덕방 광순의 복덕방. 예, 그분도 오늘 딱 그 발언 시간을 짧게 줬는데 압축해서 한 네 가지의 제안을 주르륵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이분이야 뭐 부동산 방송 많이 하시고 딱 정리가 되신 분인데 대통령께서도 그거 딱 들으시면서 너무 또 시각 자체가
좋은 의견이다.
참신하다. 저도 들어보는데 좀 합리적인 내용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양도세 같은 거 낼 때 그거를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한 번 정도 내지는 총량적으로 좀 제한을 두자. 왜냐면 이게 막 집을 사고 팔고 막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솔직히 막 똘똘한 한채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굉장히 그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도 제한을 주시니까 대통령께서도 좀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다.
맞아.
그래서 그런 참신하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동산 토론회를 놓고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왜요?
이게 워낙 그 정쟁적으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셔도 부동산 얘기 나오면은 그냥 그 소위 말해서 일이 막 하이에나 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뭐만 나오면 그냥 물어뜯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 이번에 대통령님 그 주택 처분한 부분도 사실 그거 근저당 설정한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거든요.
전 처음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뭐 정무적으로야 비판할 순 있죠. 예를 들어 뭐 왜 우리 국민들은 대출 다 막아놓고 왜 특정인이 그렇게 뭐 특혜를 받냐지 이런 식의 약간의 그 비판을 위한 비판들을 자꾸 하는 건데 전 이번 부동산 대토론에도 그렇게 흘러갈까 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최상욱 씨나 또 이광수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도 나름의 좀 그래도 뭐 유의미한 시간으로 지금 평가는 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토론을 잘할 수 있다면 또 이런 기회는 또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그래도
전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제 대통령 집 그 판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일반 그동안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정책과 괴리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뼈 아프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그 집한 거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애매했을 거예요. 정무적 고려를 여러 가지 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특혜를 주거나 뭐 너무 싸게 팔 수도 없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고려. 그렇다고 묵힌다면 또 묵힌다고 뭐라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사례를 떼어내고 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좋았던 거는 이제 공급 대책에서도 약간 규제 완화적 시각에 대해서도 좀 열려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념적으로 흐르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었고 또 하나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잘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정치 쪽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거는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 이게 집을 서민들을 못 사게 해서 가난하게 하면 진보 정당을 계속 찍게 한다. 이거 들어본 적 없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질 만큼 진보 진영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가난해진다고 진보정당 찍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맞아요.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이 오르고 보수가 집권하면 뭐 부동산 이슈가 좀 사라진다. 뭐 그런 맥락.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흐릿하게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통계에서 나오는 거기도 한데 그거는 일종의 일부러 진보 진영 이런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일부러 그 가난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찍게 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표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게 뭐 소위 이제 많은 부분은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이 요즘 민주당 찍고
맞아요.
하층과 아예 초상층 이렇게 이제 소위 세대 연합론처럼 이게 소득에서도 그런 식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건 해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저는 그래도 걱정을 좀 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부동산 토론에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저는 세분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련된 뭐 이슈만 얘기해 보면 공급 이슈 있잖아요. 공급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게 뭐 얘기하면은 괜히 뭐 어느 지역에 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약간 정보처럼 이게 또 소비될 수 있어서 위험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실체적인 내용을 갖고 토론해 보면 누가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공급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과 현실이 있는 건데 좀 이런 것들까지 저는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세제 문제 있잖아요. 세제도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하면 할수록 뭐 계속 그 세금 가지고서 사람들 부자들 뭐 옥죄인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자꾸 짜기 때문에 전 세제 문제도 좀 합리화해서 올바른 길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대출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문제도 전 조금 더 열어놓고 대화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어쨌든 이게 서민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주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누구도 서울에서 그래도 살고 싶은 동네들 평생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살 수가
먹어요.
없어요.
꿈도 못 꿔요.
네,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어떤 좌절을 안겨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저는 여야가 너무 진영 논리로 좀 니탓 내 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지금 여야가 진영 논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동산 문제 오늘 토론에 있어서 여야가 관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관심이?
관심 자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각 정당마다의 이슈, 개인들의 이슈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그쵸. 것 같지 이 토론회에 대한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열기를.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토론회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뉘어가지고. 전 근데 사실 오늘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각 뭐 부처 장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 토론회를 위해서 부처별로 이미 토론회가 진행됐었더라고. 그리고 그것에 취합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 또 앞으로도 대통령 초반에 말씀하셨죠. 아 오늘 내가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또 순방이 있다. 그러니 만약에 더 진행될 부분이 있다면 총리가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와 토론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구나. 지금 평론가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이 몇 시간을 들여서 메시지가 좀 너무 여러 개 나와요. 요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급 쪽으로 한번 해서 그럼 거기 핵심 메시지와 서포팅 메시지 몇 개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전 분야를 다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워딩들이 많고 그 하나하나마다 토론거리가 많거든 사실.
그러네.
근데 이제 쫙 펼쳐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남미도 갔다 오시고 하는데 갔다 와서는 아예 대놓고 진짜 전 매주 그러니까. 막 했으면 하면 되게 국민적 지지율도 높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이념적으로 진보 세력이 뭔가 무조건 규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균형적인 고려를 하는 근데 죄송하지만 트위터나 이런 데서는 좀 강했어요. 그래서
강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SNS 메시지가
좀 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균형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또 뭐 똑같은 소리 할 거 아니야 뭐 다 구해놨네 했는데 저도 오늘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저는 이번에도 이게 부동산 이슈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1주택자인데 그거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파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야당의 문제 제기가 좀 이건 되게 한심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뭐 박탈감이나 정서법은 논외로 하고 그럼 그대로 뭐 정부가 비판받을 일이지만 야당에서 공세하는 게 제가 너무 불편한 게 이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1주택 갖고 있어요. 안 팔아도 돼. 근데 판다고 했으면 판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못하는 거를 했으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수를 쳐주거나 좀 가만히 있거나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그 집을 안 팔았어요? 그럼 재건축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 또 초과익 받았다고 또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대통령이 팔았어요? 파는데 이게 지금 거래 환경이라는 게 뭐 대출도 묶어놓고 그 필요가 있어서 해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매도인 금융 이용해가지고 세 달 정도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건데 그 방법 말고 사실은 매각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매수하는 사람한테 지금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완전 좋은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비판하면 비판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토론하다가 역으로 물어봤다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대로 할게. 안 파는 뭐 계약을 파기하는 게 맞을까? 그럼 파기해가지고 그럼 또 매수인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또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냐 이러면서 또 했을 거고 그럼 뭐 세입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물려있는 이 부동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야당도 본인들도 책임 있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같다고 뭐라 그러고 왼쪽 가면은 왼쪽 같다고 뭐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네. 이거는 토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손해를 보고 욕도 먹는 상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오히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게 다 복합적인 문제잖아요. 네. 근데 A를 얘기하면 B 가지고 시비 걸고 B 얘기하면 C 갖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이번에도 대통령님 그 집 처분하신 부분 가지고서도 너무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이건 정말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진짜.
그러니까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정조준 하니까 정책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사실 다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너만 갓길로 가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은요. 그 퇴임 대통령은 그 사저도 지을 수 있고요. 네. 그 뒤에 다 돈 나와요. 그래서 딱히 돈을 벌려고
연금도
뭐
나와.
다 나와요. 그래서 딱히 뭐 돈 벌려고 뭐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돈에 미쳤다는 반응도 있더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확 깎아서 내놨어야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확 깎아서 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또 문제 되죠.
당연히 문제지. 특혜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싸게 또 한 거.
또 아는 사람 아니야? 뭐 알고 보니까 18촌쯤 돼가지고 막 친척이고 막.
성이 같아.
그렇지. 같은 이씨야 뭐 이러면서.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하게 팔고 싶. 싶었을 거고 이제 그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토론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토론의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 이건 뭐 그냥 말랑말랑한 게 본 건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를 잡자마자 아 잡으시는 본 보자. 아 예, 얼마 전에 유튜브 통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각자의 성향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뉴잼스도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잘해야겠네.
아 이게 알고리즘이 다 전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우리 도청에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저는 뭐 뵌 적은 딱히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
아 그렇죠. 그때 예.
아 또 같이 일을 하셨겠네 또 두 예. 분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말을 못하게 되네.
김효성 팀장을 아마 촬영하느라고
많이 뵀죠.
가까이 많이 뵀죠.
대선 후보 때도 뭐 사실
그렇죠. 그렇죠.
다 인연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런 거 치고는 잘 안 풀리고 있네.
아니 묘리님이 어때서 그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잘 풀리고 계시는데.
아예 잘 풀리고
술술 풀리는데.
그러니까 자발적 거부라고 하죠.
아우 그렇죠. 나 그런 얘기도 하기 싫어요. 조용히 하세요. 예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동산 토론에 짚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끝나자마자 거의 이걸 다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이 토론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다룰 텐데.
근데 좋았어요. 네. 전반적으로는 좋았어요.
면밀하게 네.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토론회가 더 재밌어져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알려진 셀럽 분들이랑 같이 조금 더 소수로 해서
더 밀도 있게
네, 밀도 있게 하면 그러면 그분들의 팬도 볼 수 있는
그것도 좋겠다.
상황이 되니까 조금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부동산에 원래 관심 있는 사람만 볼 것 같아가지고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
근데 부동산은 워낙 다들 관심이 있어 사실 보긴 할 것 같고 근데 말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자면 좀 각자 좀 민원성 그 그러니까. 얘기도 있었어. 되게 스페시픽한, 되게 미세한 그거를 얘기하시는 분도
원래
있어서.
원래 대중행사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민원 갖고 오시는 분들도 또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획안이 하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기획안을 좋아하잖아요. 영상 기획안이 네. 양쪽 두 명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사회를 보는 방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꼭 굳이 대통령이 거기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네.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양쪽 의견을 듣고 소화하는 모습 자체로도 저는 상당한 수준의 그 국민 이해가 높아질 거다.
대통령이 이랬던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세운스 갑시다. 세운스.
네. 세운 뉴스요?
세운스.
세운스. 세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큰 게 나왔어요.
어제입니다. 보수에서 강조하는 1심. 1심 그 법원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선고했습니다. 요건 다 보셨을 테고 지금 명태균 SNS가 지금 떴잖아요. 이게 한 달 전인가요? 아. SNS 미리 남겼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시민께 아, 선물을 드리겠다. 1심 유죄 나온다. 자중자의 하라 뭐 라고 저분, 글을 올렸었더라고.
저분 뭐라고 저렇게 한 달도 자꾸 예언가처럼 무슨 아, 그러니까. 문어처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요즘.
네,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633 그 신속재판 원칙을 적용을 제대로 한다면 내년 1월에 모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어느 한쪽에서 재선거 이렇게 바로 하고 있네. 아. 재선거가 이렇게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잠 안 오고 설레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아. 설레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경원.
나경원.
그리고 박주민.
오늘 아침에 뉴스쇼 바로 나왔더라고.
바로 나오지. 좀 설레서 나오죠.
제가 부자간이라면 예. 좀 미루자고 일부러 했을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뉴스쇼에.
아, 근데 조금 급해 보여 그분들은.
보란 듯이
1심 나왔는데.
아, 급한 사람 또 있습니다. 나경원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하. 본격 활동을 하시네요.
기자회견하면서 이거 다시 재고돼야 된다고 다시. 판결 다시 나와야 된다고.
아 진짜. 아우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열고 조이대 빨리해. 빨리해.
조이대 이런 거지.
육성상
국화술 있잖아. 빨리해 이렇게.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단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뭐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유 뭐 명태균 이슈 뭐 다 아니던데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아 저는 우리 늦구가 잘 알 거예요. 저 뉴스하이킥에서도 같이 하면서도 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유죄 나온다고. 아하. 다른 사건과 다르다니까 이게.
그 의지의 표현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의지가 아니라 그냥 법률가로서 이건 제가 그냥
맞습니다.
아니 증거가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해진 방법 외에 네. 이거 대가성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진 방법이 아닌 걸로 내가 정치적인 그 자금을 얻으면 그러니까 면탈받은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정숙이 CF 찍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아, 예.
깨끗한 정치.
청원하이스.
그렇죠. 예. 정숙이 CF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이미지.
예.
어,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아. 뭐 이런 거였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옛날에.
로가데스.
그렇죠. 구두 한 잔의 여유 아닌가?
구두 한 잔의 여유는 뭐야?
구두를 마시냐?
아, 예. 뭐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그러니까. 지내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떤 뭐 죄송하지만 이미지 정치에 사실 이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틀을 작용한단 말이죠. 네. 근데 본인이 만들어놓은 법에 본인이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5선 당선으로 이번에 어렵게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대권과도의 꿈을 부풀렸을 텐데 요거 한 방으로 이제는 끝났고
네.
이거는 정치적인 제기가 불가능한 게 항소심 가서 깎아주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깎아주려면 깎아줄 이유를 써야 돼.
네.
근데 이거는 지금 1,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깎아줘서 100만 원 밑으로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무죄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죄 재판을 하면 이제 이거는 all or nothing인 게 또 가서 부인을 다 해야 돼.
네 죄를 아니야, 아니야, 네가 아니야. 알렸다.
그럼 더 이러면서. 세게 처벌받습니다.
네.
가중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고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조이대 코트에서 얼마만큼 이걸 지연시켜주는 한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 왜냐면은 조이대 코트도 본인들이 뱉어놓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연시키면은 또 뭐야 고무줄 잣대하냐 오세훈 봐주는 거야? 또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 매우 지금 어려워졌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데요? 맨 처음에 예측했을 때.
저는 이제 친인규 변호사가 되게 건진법사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모든 방송에서 거의 이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바보.
재판부나
빵빵빵
무슨 무죄 같은
재판부나
BABO
재판부나 변호인 측에서 공개되지 않은
예.
그런 물증들이 많았어요. 지금 예. 정황 증거가 공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판결 나오니까 안분이 많죠.
지금 말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겁니다.
사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납득 불가하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선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자들한테 됐죠? 이러면서 돌아서서 다른 데로
시크하다.
나왔거든요. 쿨레가 풀풀이야. 아무튼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명 씨의 진술에만 의존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을 보니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 중에 그 두 분이 이제 그 단합했다는 분과
김한정
씨가 전혀 몰랐다는 상황에서 돈이 건네지고 이런 사실들이 이제 재판 결과와 함께 알려지는 거고 오늘 이제 구승희가 약간 그 풀렸나 봐요. 거기 강혜경 씨 변호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안이 풀렸는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대기실에서 엄청 해주더라고. 어. 그런 거 보면 사실상 정황상으로 문제적 소지는 이제 많았던 것이 이번에 밝혀지는 거죠.
증거들이 많았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의 이제 관계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 유착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김한정 씨가 운영하던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단의 임원이 7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6명 중에 5명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다 꽂혀요. 그것도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저도 뭐 판결문을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판결문 보면 또 다 알 내용인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깊은 관계였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갖다가 그동안에는 뭐 명태균이 거짓말쟁이다 나랑 김한정은 모르는 사이다 뭐 여러 가지 알리바이는 됐지만은 이게 재판부에서 증거에 의해 가지고 다 탄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을 거고 또 하나는 명태균은 한 사람인데 명태균에 대해서 같은 정치 지향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거짓말쟁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명사장님 맞는 말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부도 사실은 오세훈 이준석 지금 둘 주장이 다르잖아요. 네. 이준석 승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은 생각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 말에 신빙성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의 관계는 또 어떻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둘 사이에는 이미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직접 증거라고 하는 어떤 둘 사이의 어떤 녹취나 어떤 이런 문자 네. 이런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거든요. 뭐 재판부에 제출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밖에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이준석 의원의 문자는 우리가 다 봐버렸네. 뉴스타파나 시사인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다 나갔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했을 때는 명태균이 진실한 말을 하는 거는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 명태균이 오세훈한테만 그런 식의 부정한 방법을 썼겠느냐. 이미 어허. 윤석열, 오세훈 다 걸려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점이 남는 거죠.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아니, 나도 뭐 답을 달래는 게 아니야. 물음표가 있다고.
예, 물음표가. 여러분, 또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시나 본데.
아니,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나 의도한 건 아니야.
사안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면 될 일이고요.
맞습니다. 뭐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데. 예. 어쨌든 이번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해보니까 제 방송을 뉴스쇼를 9승 정구승.
그 방송 잘 나가더라.
그래요?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제 김윤영 친하는 게.
아, 네네.
그러니까 각자의 셈법이 다 다른
그러니까.
거야.
어떤데, 어떤데?
그러니까 이게 다 복잡해지긴 했는데.
복잡해.
사실 뭐 그분들이 저한테 대기실 따로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건 제 그냥 평가입니다. 사실 친한기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하긴 하죠.
네.
근데 당장 제일 수혜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이가.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변화를 바라는 보수라고 통칭되는 분들 중에서 이제 태양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좀 한동훈 쪽으로 보수 혁신의 에너지를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대안이.
그리고 나는 그것도 동의 안 되는 게 난 친한계가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 오세훈하고 나눠져 있을 때는 이게 시너지가 나고 매를 맞더라도 분산돼서 맞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집중 연재 받을 겁니다.
근데 일단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네. 예측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신 차려보니 나만 남았다. 뭐 이런 상황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를테면 이준석 후보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골치 아프죠. 왜냐면 사실 그 보수 정당으로서 복귀나 이런 걸 할 때 오세훈 그 그치. 시장이 좀 매개체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매개체지요.
중간에 허브로서 이렇게 오시오 뭐 여기도 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매개체가 약간 타격이 좀 컸고
그렇지.
치명타로 정기 은퇴 직전이니까 그래서 여러 셈법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늘 드리는 말씀은 아 민주당도 마냥 하하호호 히히는 아닐 수 있다.
네.
왜냐면 오늘 아침에 또 박주민 의원님이 나야 이러면서 나요 이러면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냐 혹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네. 이기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사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심리나 반사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가 잘 바뀌어서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세훈 시장이 날아간 거는 제가 뭐 남의 불행에 너무 깔깔거리고 웃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 그건 굉장히 뭐 안타까운 일이겠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여기서 깔깔깔 거릴 때는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민주당이잖아요.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의 노선, 뉴잼스 노선으로 오잖아요. 누가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역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면은 누가 나와도 안 돼. 근데
이 말은 맞죠.
본질이 바뀌잖아요. 누가 나와도 됩니다. 그럼 누가 나와도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본질이 바뀌어야지 지금 만약에 뭐 여유롭다, 뭐 오세훈 쌤통이다 웃고 있잖아요. 진짜 심판 받습니다.
아, 예, 예.
조심해야
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뭐 박탈?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자격 상실력.
각 정당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냐 중에서 조금 앞선 얘기긴 하겠는데 아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민주당에 사람이 없어. 그럼 국힘에는 국힘에는 누가 나올까?
국힘에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저희 민주당이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라는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제 누가 나와도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배현진 얘기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아이고. 일본을 좋아하시는 배현진. 네.
나경원과 배현진 뭐 얘기 나베 나온다고 얘기도
나베
뭐 그런 설이
경선은 볼만하겠네요. 네, 그렇지만 민심에서는 뭐 그분들은 이미 다
안철수
아이구야.
아니 근데 나오겠죠. 보세요 안철수 배현진 네? 정도면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민주당이면 그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경각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정말 뭐 예측 불허인데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죠.
네. 아유 김진의 뭐 강훈이 훈식이 형 얘기 나오고
훈식이 형 얘기가 많더라고.
네, 훈식이 형 얘기 많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한준호 없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어쨌든간에 누가 나오든지간에 먼저 근본적인 토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땅을 본질이죠. 다시 다져야 된다라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
체질이 중요합니다. 체질.
네, 체질 개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계속하고 광고는 나중에 하도록
좋아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 요 틈을 타서 제가 슈퍼챗 정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성님 유재석 무지성으로 응원합니다. 부산 밍아이님께서 2시에 맞불쇼라고 뉴잼스 야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불사조님께서도 뉴잼스 5번을 5번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참 빨간색만 오래 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주신 분들. 그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차별하게 되네요.
아, 차별하게 되네요. 너무 자본주의다 이거.
아유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매번 해주시는 분들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치.
네, 좀 죄송하기도 하면서 더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
그럼 또 좋아요 한 번씩 더 누를까요?
그렇습니다.
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아니 좋아요 네. 저번에 박영식 앵커가 진행할 때 보니까 좋아요 만 개 도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라이브 중에 만 개를 돌파하더라고.
거의 좋아요 중독입니다. 계속 좋아요 눌러달라고 합니다.
영식업
저도 중독이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만명 돌파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면서 그럼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일단 오늘 오후 5시 30분입니다. 당대표 후보 5명 중에 3명 그리고 아하. 최고위원 후보 중에 14명 중 8명 압축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측 가장 어려운 거다. 예측하시는지요?
친구들.
아니 근데 저는 뭐 사실 이거 예측은 불헌데 왜냐면 이게 당원들이 1인 1표니까 어떻게 표가 흘러갈지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쉽게 구도를 설명드리면 친청계가 몇 명 살아 들어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 아니 뭐 당대표는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여기 셋이 되는 거고 이제 최고위원이 관건인데 친청계가 지금 3명으로 되잖아요. 뭐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이제 나름의 본인들은 좀 조를 짜서 나온 느낌이고 네. 지금 친명계는 뭐 다 친명계를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안에는 이제 회색지대도 있지만 어쨌든 친명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 친명계가 수가 많으니까 이게 표가 갈려가지고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어서 친청계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걱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게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면. 모수를 갖다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파이가 크면은 셋이 나눠 먹으면 너무 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정청래 후보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판 여론도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청래 후보의 작은 파이를 셋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기계적으로 뭐 생일로 뽑든 뭐로 뽑든 했을 때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그게 쉽진 않겠다. 그래서 저는 친청계 중에서는 한 두 명 정도 살아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떨어지느냐. 거긴 한민수 후보가 좀 떨어질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거기까지 배팅을 할 거야?
아니 그래도 아니 최민희 의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예.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분 그래도 최고위원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꽤 순위 높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셋 중에는 제일 인지도나 영향력이 조금은 오. 약하다는 분이 전 한민수 의원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 명 정도 떨어지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 친명계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좀 채워내지 않을까 아하.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절반이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가는 거죠. 아, 절반 못되게 날아가시네. 네네. 14명이
많이 날아가
6명이 빠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분 다 올라가긴 어려울 거라고
그건 쉽지
생각하고요.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 인기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역으로 갈까 했는데 생각해봐도
굳이 차별화 시도하지 마.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저도 좀 높아 그러니까. 보이긴 하네요. 왜냐면 선거를 또 해보면요 예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직이 있고 또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남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러닝메이트를 선택하셔야 될 그렇지.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 그래 이제 정청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워요. 저희 같은 정치 삽 고관여층도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모릅니다. 이건 뭐 정확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 후보의 노선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캠프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러닝메이트 제도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조를 KSY 한번 볼게요. 이게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거고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요걸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청래 25.7, 아하. 김민석 21.5, 광주 전라는 정청래 34, 김민석 23, 서울은 24-21, 경기 인천 25-24.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오, 요거 보고 맞는 분들이 또 충격이다. 예상과 다르다. 아니다. 예상대로다. 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이제 붙기 시작했을 거예요. 또 이제 정청래 후보 혹은 팀 김어준 측은 조직력이 일단 강하고 정규군 아닙니까? 그동안 늘 손발 맞춰왔던.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김민석 지지층은 김민석 후보 지지층은 좀 다른 성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붙기 시작하니까 응집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저거는 또 송영길 후보를 또 빼고 지금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양자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는 건 있는데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석 후보 캠프 측에서 좀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올 오어 나싱입니다. 지면 그 김민석 후보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상당한
아니, 나라가 어려워져요. 나라가
그쵸?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권리 당원 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권 1년 막 넘은 정권을 이렇게 날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또 어쨌든 저쪽이 최대한의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네요.
저는 저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저는 일단 우리 대통령님께서 책 제목 지으신 책 제목 결국 정치는 국민이합니다. 네. 결국 국민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저 표만 딱 보면은 허이 어떻게 막 붙었잖아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시면서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좀 침착해 이게 가야 될 것 같고 저 왜 그러냐 저기서 정청래 후보 지금 25%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전국 단위인데 거의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지지가 많아요.
맞아요.
정청래
그
후보가
뉴 정청래가 그게 많죠.
뉴 정청래가 많습니다. 그거 일단 제가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KSY인데 저게 지금 응답률도 5%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무시할 순 없지만
그렇죠. 근데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 50%를 넘어야 정청래 대표가 위협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숫자가 25잖아요. 그러니까 25면은 선호 투표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청래 후보는 이제 어디서 이거를 기준점을 잡아야 되냐면 지난 당대표 경선 때 박찬대 후보를 이겼잖아요. 그때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을 얼마나 했냐? 무려 61%를 했습니다. 근데 61%를 얻었던 사람이 지금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정청래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의 민심이 당심이 굉장히 지금 좀 초라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저기에는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빠져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선호 투표제로는 2등표가 그러니까 3등 후보의 2등표가 엎어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저 정도로까지만 1대1로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면 굉장히 그래도 지금 저는 선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늑구가 이야기한 대로 당연히 긴장해야죠. 이건 나라를 구하는 선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긴장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추세로만 가도 저는 충분히 이거는 승산이 훨씬 많은 승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승산은 여전히 높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저기 1위 1비하실 필요 없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1기는 해야 될 거야. 긴장은 해야 된다. 1기는 합시다. 1위 1비하지 말고 1기나 하자.
유정청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진짜로
추세적으로 좀 좁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김민석 캠프나 송영길 캠프 쪽에서 좀 이슈 전환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안 사건 문제에 너무 많이 지금 몰빵돼 있어요. 이게 저는 그 소위 용역 평론가들, 율사 용역 평론가들이 보안 사건 완전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완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검찰개혁 이슈가 아주 오래된 이슈고요. 저희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빠르게 이해하시고 입장을 바꾸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생각을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그래.
그러니까,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럼요. 맞아.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 고관층이 아닌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펴봐야 아는 얘기잖아. 좀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단기간 내에 이 선거 짧은데 여기에 몰빵해서 막 설득하겠다고 이건 옳은 거니까 막 이러면서 오소독사하게 뭐 은행나무 침대 신현준처럼 이렇게 눈이 와도 나는 보안사건 완전 폐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비유가 좋다 요즘에.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치. 빠르게 다른 전환. 왜냐하면 저렇게 반명 선언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도는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유리한 전선이 많은데
그러네요.
이 보안사건 폐지라는 전선에 자꾸 저쪽이 말려드는 거거든. 그쪽으로 잘 끌고 가려고 코를 깨려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걸로 그러니까 신천지도 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건 잘하는 거 이슈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용역들도 한번 회합을 해서 어떡해. 좀 소주 대포라도 먹으면서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해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야.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지금 뭐 사통통합이니 무슨 뭐 정청래 후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사실 토론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날름대로 본인의 어떤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포퓰리즘적인 구호만을 난무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뭐 김민석 후보 쪽에서 반명 그리고 분열주의 그 신천지 요 3자의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라고 규정을 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 찬반이 나뉘더라고. 아니 굳이 뭐 신천지 문제를까지 거론을 해서 당내 네. 통합을 그럼 너무 저하하니까 당원들의 또 반발 역작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고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도대체 언제 얘기합니까? 아 그렇잖아요. 이거는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이 주제를 제기한다래서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 주제도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은 김민석 후보가 낼 책임이 있기는 한데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신천지 문제 이게 1인 1표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형해화돼 있냐 이 부분을 전 지적하면서 대안까지 나온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소구력이 크다. 그 이슈 전환의 효과도 저는 매우 큰 주제다. 전 잘 던졌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뭐 하실 말씀?
아 하실 말씀. 오늘 이게 뉴잼스라는 우리 프로는 사실 일종의 좀 작전 본부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만 명 분들은 사실 굉장히 핵심 우리의 자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지들인데 저는 요즘 그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 방송 나가면서 유 작가님이나 김원 총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민주당 내 지지층 분들의 정서도 좀 고려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한번 그분들의 문제를 확 지적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신나서 가지고 찌를 수도 있죠.
잭나이프?
이제 잭나이프 할 수 있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그분들의 논리가 다 깨지기도 했어요. 깨져가고도 있고 이제 우리 지겨워서 잘 까지도 안
잘 안 해.
근데 그렇다면
큰 이슈가 되지도 않고
확장적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1만 명의 요원분들도 사실 어딜 가서 댓글 쓰시거나 얘기할 때도 좀 더 설득하고 확장하는 모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표만이 얻어서 이겨야 될 게임이지 논리적으로 잘 놀리는 대회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숙해졌어요? 주 사회가
저는 늘 성숙합니다.
아니야 많이 성숙해졌어.
신체적으로도 성숙합니다.
지지난 주보다 많이 나아졌어.
배가 불렀어. 여유가
생긴다.
옛날에는 아등바등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여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뭐 잭나이프 찌르기 바빴는데 지금은 저희가 잭나이프를 잠시 접고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네.
아니요 우리가
방송 섭외가 지금 많이 또 오고 이러니
나라 걱정해야죠. 이석현의 나라.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승부입니다. 선거는 승패로 하는 맞아요. 거고 아하. 우리끼리 더 응원 소리가 크다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간층들이
얼마... 안 좋네요. 기득권 됐냐?
벌써 기득권이야.
목사님 다 되셨네.
기득권이네.
기득권 됐네.
교회에서 주 4일을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잭나이프도 막 하나 두 개 막 열심히 찌르더니 예. 이제는 아 이제 그만 찌르고 우리가 여유 있게. 근데 그 말도 맞아.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제 소나기 안에 있는
배불르
이석현 사단에 있는 그 잭나이퍼들을 좀 잘 이렇게 설득도 하고
좀 설득 좀 잘
일로 와봐 우리 계란말이 하나 먹자 구승이 같아야 돼 일로 와봐 야야 그 칼 좀 잠깐 줘봐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공식을
아니 근데 17일까지니까 아, 그럼 딱 요 몇 주만 전략적으로 좀 하자
약칠,
얘기죠.
약간 이 난동자를 안아주는 경찰 같은 모습
약간 자기가 엊그제도 맥플러리 사오더니 멋있는 건 제가 다 하려고 그러네
우리 주폭들을 이렇게 깍 안아줬을 때
제압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구승이가 주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만이 답이 아니라 햇볕 정책 있잖아 햇빛을 쫙 쬐가지고 옷을 벗게 만드는
예, 예.
어우, 좋은
또 DJ의 햇볕 정책 당하니까
예, 그러기나 말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아유, 예. 아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있었거든요
아,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역시나 KSY입니다 긍정평가 5.9%포인트 하락했어요 요거 한번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이렇게 붙었네 왔다 갔다 X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은 뭐 이제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 붙어 있는 형국이다. 이건 아무래도 6.3 선거 패배 이후에 그 후유증이 여전히 극복이 안 된 게 크고요. 이거는 8월 17일까지는 회복 안 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남미 가시고 해외 순방 그 결과가 좀 빛을 발하는 게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민주당발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지지율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이재명 정부 노선으로 민주당이 바뀔 때 그때부터 이제 컨벤션 효과와 더불어서 초기 100일이 중요하거든요. 그 100일 동안 잘 정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부가 이 그랜드 플랜을 잘 제시한다면 저는 저거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55%, 65%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 지금은 예. 과도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중이라서 약간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은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저는 크게 늘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청년 문제 두 개를 보는데 청년 문제에 있어서 제가 늘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맨날 하니까 안 할게요. 근데 대신 이 이슈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좀 다른 얘기, 업그레이드된 얘기는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만으로 끝나면 사실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받쳐주지 못하고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의 어떤 지금 전당대회 행보와 연관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부동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뭐 건의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완을 하겠다든지 일종의 사실 현대 정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정당이라는 게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더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이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나 성영일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얘기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특히 청년 관련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예? 모든 후보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조금 전에 남미 말씀을 하셨기 남미. 때문에 요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출근한다.
아빠 또 출근한다.
아빠는 또 출근한다.
그렇죠.
네, 우리 대통령께서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및 남미 3개국, 뭐 독일 등 순방을 할 예정인데요. 보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샘
GPU의 아버지.
예, 이렇게 만난다고 네, 하고.
샘 올트먼.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정혜선 등. 우리 또 기업 총수들까지 함께하는 이런 걸 앞두고 있네요. 아, KTV에서 나오신 우리 예. 신인규 변호사님.
KTV 인증 패널.
사실은 이제 요거는 제가 아직 안 다뤘어요. 왜냐면 대본이 이제 일요일 날 오면 아, 예, 예. 밤에 공부를 하니까 이제 오늘은 조금 빨리 물어보셨지만
솔직해서 웃겼다.
그래도 솔직하지만 이건 뭐 제가 준비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제 AI 관련된 분들 또 만나서 또 많은 이야기도 할 텐데 저는 솔직하게 AI 3대 강국이라는 게 우리가 비전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뭐 GPU도 26만 장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내지는 더 나아가서 AI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훈련의 저변이 지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대통령께서도 아마 구상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해외에 나가서도 미국에서 이런 AI 기업들 계속 만나면서 전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 이런 거 올리면서 국내에서도 AI와 관련된 정책들을 조금만 더 결합을 잘 한다면은 전 조만간 이제 성과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입장입니다.
사실 이게 순방 관련해서 아직 가기 전이라서 우리가 네. 뭐 미리 이렇게 막 여러 얘기를 할 거
컨셉은 있잖아. 이제 아, AI 그치. 기업들도 어. 만나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별 얘기 없다는 얘기를 사전에 깐 거예요. 근데 아, 저는 해외 순방 내일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 원래 이제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갈 때 보통 이런 의심들이 좀 있었어요. 아 국내 정치 머리 아프니까 도망간다. 어. 어, 윤모 성열 분이나 뭐
세계 일주 다닌다는 얘기도
박모
많았지.
근혜 대통령이나 뭐 그런 이제 의심들을 샀습니다. 근데 너무 명백하게도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이렇게 머리 아픈데 자 남미까지 갔다 오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멀긴 멀지 남미는
어, 피로감 상당하고요. 네. 뭐 그 1호기 타고 비행기 타고 온다고 어, 다닌다고 그렇게 편하지 않고요.
그럼요.
이 국내에서 이제 핵심 문제들 사실 당이 바로 서야 정부 바로 서는데 네. 그런 문제들에 굉장히 더 세심하게 살피고 고민하고 싶으실 텐데 어, 이제 되게 오랫동안 남미를 갔다 오시니까 예.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국익을 위해 갔다 오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놀러 가는 건 세계 아니다. 유수의 AI 기업들 회장들이 우리 대통령님과 만나. 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 선언도 AI 선언도 지금 발표 예정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유명한 사람 다 옵니다. 지금 뭐 젠슨 황만 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ChatGPT, 샘 올트만 그리고 지금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클로드 만든 클로드. 사람 있잖아요.
어. 클로드 아모데이 외용하죠.
아, 내가 좋아하지 클로드. 우리 아모데이 회장님도 지금 만나고 오니까
우리 회장님
우리 아모데이 아니,
항상 내가 고맙잖아.
언제 소주 한잔 했나 봐.
우리 회장님이지.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AI와 관련된 하나의 컨셉이 있고 아하. 또 하나는 기업인들이 지금 순방 다 동행을 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다 함께 가가지고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3대 그룹 회장단이 동행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보수 대통령 같아 보여요. 이런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남미에 가시면은 또 여기도 나옵니다만 이 경제 영토 확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브라질은 히토류가 2위예요. 네. 그다음 칠레는 리튬이 1위,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공급망을 또 다각화하는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아주 순기능들이 많으니까 이번 순방에서도 또 국민들께서 많은 네. 성원 보내주시고 또 많은 성과를 만들어 오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어, 좀 해봅니다.
네, 또 성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요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성적표가 나왔는데 수치가 놀랍다. 와 오. 이렇게 가능하구나 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가정상화 1차 과제 우와. 추진률이 95%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그 마음이 아련하다고 할까 뭔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도청 생각나?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고생했겠다.
도청 생각나?
감정이입 한 것 같은데.
전 이거 보면서 네. 이 어공들도 마찬가지지만 늘공들도 정말 일심으로 그렇죠. 단결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공들이 고생 더 많아요. 사실. 어, 알죠 알죠. 알죠. 저희 또 같이 일했던
얼마나
분들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소확행에 좀 특화된 대통령입니다. 작은 걸로 어, 점수를 쌓아나가야 된다는 철학이 엄청나죠.
그거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마땅히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분이죠.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부동산 토론회도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어떤 그 정치에 정치에서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책임을 평가받고 이런 알고리즘 순서에 대한 정리가 쫙 돼 있다는 좀 느낌 받아요.
일잘러는 보통 그래.
보통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조정하고 여기까지 오는 걸 이제 붙이고 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 저분이 어떤 나름의 사고 회로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런 이제 자잘한 것들, 그러니까 매번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우리 도청에 있으니까 너무 메시지를 맨날 받잖아.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어,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빨리 해서 그쵸. 거기서 신뢰를 얻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자 뭐 이런 그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이재명다운 건 프로젝트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작은 게 쌓이면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소한 것도 네. 그동안에 안 챙겨왔던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정운영을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그 성과가 사실 국민들도 많은 호응을 보냈잖아요. 네. MBS 기준으로 69까지 지지율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국제 1차 과제 추진율이 지금 95%나 됐다라는 네. 이런 기사들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고생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본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본방 해야
예, 본방 해야 됩니다. 우리 예. 광고 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이상 같은 인터넷이나 TV 통신사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꾸기 전에 비교원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터넷이나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혜택 찾아옵니다.
정수기 렌탈까지 하면요. 최대 30만 원 혜택 등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인 추천까지 하면 추천 한 명당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4만 원도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믿을 수 있는 곳인가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보안사고 연건에 8억원 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비교원을 검색해 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클릭해도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통신비 아끼고 혜택까지 챙기고 싶다면 1670-257 하나로 전화 문의 또는 검색창에서 비교원 검색 후 상담 신청하세요.
풋풋
갈갈갈
뒤에 있습니다. 풋풋 네 비교원입니다. 비교원. 그냥 뭐 여러분 뭐 다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TV, 통신사, 휴대폰 이거 그냥 관성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한번 예, 연락해 보시면 이걸 싹 다 정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비교원 게다가 그냥 정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52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돈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비교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갈갈갈.
습하고 더운 여름 너무 힘드시죠? 이럴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느론 야채수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3차 물량이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문 폭주로 인해서 준비된 수량의 전량 완판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주부터 4차 물량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4차 물량을 선점하시는 긴급 예약 판매 진행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품질이 뛰어나다는 거니까 믿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100%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소식이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드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데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야채의 살아있는 영양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아하. 먼저 받아보신 분들의 후기가 증명하는데요. 아침이 다르다, 변비까지 싹 사라졌다며 드셔보신 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수십 팩씩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물량이 모자랄 지경인데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는 5,000원짜리 아이스커피 그거 딱 한 잔만 아껴보십시오.
하루 단 1,800원이면 속 편하고 활기찬 하루가 보장됩니다. 쾌변 황금똥 싹 가능하고요. 바로 이번 주부터 순찬 출고될 4차 물량 또한 지금 예약하지 않으시면 언제 마감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아래 링크 누르시고 예약 순서부터 확보하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은 야채수 다섯 글자만 기억하셨다가 차 멈추자마자 바로 검색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늘은 건배. 예,
아 늘은 갈갈갈.
늘은 건배.
여러분 혈관에 늘어나세요.
그렇습니다. 요거가 다른 커피 드시고 요것도 알겠는데 느론 야채수 드시면 몸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아하. 더위도 식힐 수 있는 장 건강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야채수입니다. 느론 야채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광고 가도록 합니다.
오 설렌다 설레.
자 갑니다. 삼구갈비입니다. 삼구갈비 햄 가득 와. 부대찌개입니다. 다섯 가지 프리미엄 햄과 소시지 국내산 김치로 완성한 진하고 칼칼한 한 그릇입니다. 삼구갈비에서 햄 가득 부대찌개를 가성비 넘치는 가격입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와. 2인분에 6,900원입니다.
아하이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좋은 와. 부대찌개는 재료의 조합에서 이미 맛이 결정됩니다. 삼구갈비 햄 가득 부대찌개는 엄선된 다섯 가지 프리미엄 햄과 소시지를 아낌없이 넣어서 끓일수록 우러나는 진한 육수의
풍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톡 터지는 집중해라. 소시지의 식감과 햄 본연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에 퍼져서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한 끼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김치는 100% 국내산 김치만을 고집했는데요. 잘 익은 국내산 김치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햄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줘서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텁텁함 없이 개운한데요. 밥 위에 듬뿍 올려서 비벼 먹거나 라면 사리를 넣어서 세상에. 풍성하게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대찌개는 단순히 한 끼 해결한 음식이 아니라 사실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같이 그래요? 갑시다.
Together.
한미 동맹 US 아미와의 친분도 강화할 수 있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푸짐한 한 상이 필요할 때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미 동맹이다.
여기 동맹. 뒤에 또 있군요. 예. 재료에 대한 고집. 조리에 대한 정성 네. 조용히 좀 하세요. 네. 그 차이가 한 냄비의 깊이로 느껴집니다. 혼술 안주로 혼술 안주로 최고네.
아 너무 좋다. 혼술
가족
싶다.
식사 모임 메뉴로 가성비 넘치고 맛 좋은 삼구갈비 햄 가득 부대찌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링크 네이버에서 삼구갈비를 검색해 주세요.
그냥 밥 말아서 이거는 그냥 팍팍 먹으면 됩니다.
아하. 와 소시지가 엄청 튼실하게 있어요, 여러분.
햄이
햄 보세요. 햄 엄청 커요.
햄이
우와 대박. 아. 해봐 해봐 해봐.
막 이런 햄도 있고 엄청 다양한 햄이 있어요. 이런 소시지도 있고
평택의 미군들도 반한 브레치기입니다.
그리고 스팸 같이 생긴 이런 큰 넓적한 햄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한번
생소한 이런 햄도 있어, 이런 햄도.
그게 생소한 햄이네. 긴 거 햄도 있고 큰 거 큰 거.
맞아요. 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만해요. 이거 봐봐.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약간 뭐 후추 같은 게 박혀 있어.
오, 그러니까요.
엄청 맛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소하네 진짜. 다양한 햄이 그냥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소세지 보여드릴까요?
와, 삼구는 그냥 다 맛있다.
햄이 이렇게?
그치? 햄이 이렇게? 가격이 지금 저희가 2인분을 3명에서 나눠 먹은 거거든요. 근데 6,900원밖에 안 해요. 대단합니다.
와. 인규 밥 말았어?
나도 말았는데.
아 말았어? 네.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하다.
이렇게 한번 삼구갈비 햄 가득 부대찌개까지 함께 맛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광고까지 마쳤고요. 한번 광고 마지막에 해봤어요. 먹을 게 있어가지고 흐름 많이 끊길까봐.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광고를 못 참고 한 1,000분이 나가셨네요. 앞으로 좀 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광고 시간에 뭘 할까가 늘 고민이긴 해요. 뭐 댄스를 칠 수도 없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댄스도 해야죠.
아 그래요?
그렇죠.
김유성 댄스 좀 추나봐요.
아유 그렇겠습니까? 괜히요?
그러지 않을 걸 제가 알고 물어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몸이 상당히 뻣뻣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뭐 늘 그냥 걸어만 가는 것만 봐도 알아요. 사람이 좀 강목 같은 인간들까지
연구 안 해도 저희도 다
오래 봤기 때문에 강목인 건 이미 늦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역시 제가 진행하고요. 화요일은 박영식 그리고 정구성 VDBS. 수요일에는 김용민 신인규 이석현. 아하.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김묘성 신인규 이석현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김없이 두시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